빌립보서 28번 메시지 그리스도인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 두 번째 앞에 메시지에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 표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부터 우리는 그러한 생활이 관용을 나타내고 염려가 없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앞에 메시지의 계속으로서 이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여섯 가지 주된 양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말로 바울은 8절에서 이 주된 면들을 말합니다. 곧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의로우며 무엇에든지 순수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고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첫 번째 주된 면은 무엇에든지 참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참된다는 말은 사실에 있어서 참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에는 허위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종류의 허위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인 생활은 참된 생활입니다.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하며 두 번째 면은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존경하게 하는 존엄에 대한 관념을 암시하며 존경할 만한, 존경할 가치가 있는 고상한, 엄숙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고 엄숙하고 견고하고 무게 있고 위엄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 10대들일지라도 위엄을 가져야 합니다. 중학교의 어린 형제일지라도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의 가치와 무게와 위엄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담고 있는 보석 상자는 상자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때문에 위엄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분을 산다면 우리는 참된 위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가질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이라는 헬라어 안에 암시된 위엄은 항상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위엄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두 번째 주된 면입니다. 무엇에든지 의로우며 8절에서 바울은 또한 무엇에든지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것, 정당함이 아닌을 말합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주된 면입니다. 무엇에든지 순수하며 무엇에든지 순수하며 라는 표현에서 순수하다는 말은 혼합된 것이 없이 의도와 행위에 있어 단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가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또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주된 면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러한 생활의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이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마음에 드는, 애정을 느끼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평판이 좋은, 유명한, 매력 있는, 마음을 끄는, 품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좋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친절이나 인내나 거룩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주된 면들인 여섯 가지 항목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면들의 표현인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허위나 느슨함이나 가벼움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생활은 존경할 만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사랑스럽고 또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우 많은 미덕들 가운데서 바울은 이 여섯 가지를 주된 면들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인간의 모든 미덕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덕들은 신성한 미덕들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이것은 장갑이 손을 담기 위하여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장갑은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손의 모양을 따라 고안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을 뜻하며 이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진실됨, 위엄, 순수, 사랑스러움 등의 이러한 인간 미덕들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인 사람의 모든 면들입니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나는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4장 8절에 있는 미덕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면들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살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8절에서 그가 말한 미덕들은 바울과 다른 성도들이 산 그 실제의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실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아가서 2장에서는 본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4장에서 인간의 미덕들을 높일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2장에 있는 미덕들이 그리스도 자신과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님을 또다시 암시합니다. 이 미덕들은 믿는 이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표현 그것입니다. 4장 8절에 열거된 미덕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못합니다. 나는 대학이란 제목에 공자의 저서를 연구했지만 그것은 바울이 언급한 미덕들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 그러한 표현을 가진 생활을 갖기는 분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한 4장 13절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4장 8절의 모든 미덕들은 바울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문맥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4장 8절에 있는 6가지 미덕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인간의 미덕들이 아니며 공자의 가르침에 의해 개발된 미덕은 더욱 아닙니다. 이 미덕들은 우리가 사는 그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4장 8절의 끝에서 바울은 그의 표현을 바꾸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고 말합니다.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탁월함, 곧 활기찬 행동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힘을 뜻합니다. 기림은 덕에 동반되는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처음 6가지 항목들은 무엇에든지 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두 가지는 무슨 무엇무엇이 있든지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뒤에 두 가지가 앞에 여섯 항목들의 요약임을 나타냅니다. 여섯 항목 안에는 모두 어떤 미덕과 탁월함과 기림을 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덕과 기림은 두 가지의 부가된 면들이 아니라 이미 언급된 여섯 면들의 가치입니다. 덕은 특수한 면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진실함, 위엄, 순수함, 사랑스러움, 의로움, 칭찬받는 것에는 덕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기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 여섯 가지 면에는 기림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8절에 있는 여섯 가지 양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입니다. 진실되고 존경할 만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것은 탁월한 것입니다. 이 탁월한 면들의 각각에는 어떤 미덕과 기림을 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9절에서 바울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는 이들은 8절에 언급된 것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사도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확실히 바울은 8절에 열거된 모든 면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그의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를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9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8절과 9절에서 언급된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모든 미덕들이 우리 생활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평강이 또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그분과 교통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에 관해 이러한 구절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어떤 종류의 생활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본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여러 해 동안 그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사복음서를 읽는다면 주님이 종교나 문화나 철학으로부터 철저히 떨어져 사셨음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 외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종교나 문화나 철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생활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은 결코 종교나 문화나 철학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전통의 요소들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혼 안에, 즉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종교나 문화나 철학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의 영향을 벗어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거룩한 생명의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를 살았고 아버지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빛 아래서 사복음서를 모두 다시 한번 읽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복음서들은 한 인생, 곧 하나님 아버지께 순수하게 완전히 사로잡힌 주 예수님의 생활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현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모두 아버지의 어떤 속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종교나 문화나 철학의 어떤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습관이나 관습이나 전통들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버지로 점유되어 아버지를 사셨고 아버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생활은 우리를 위한 한 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본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모든 것들을 해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점유되기 위하여 습관과 관습과 전통에 관한 것들을 해로 여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매일매일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일 것이며 그리스도뿐일 것입니다. 수년 전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는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단순히 윤리와 행위에 관한 권고로 여겼습니다. 나는 이 구절들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바울의 말을 좋아하고 인용합니다. 바울의 말은 확실히 놀라우며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한 어떤 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나는 젊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단지 윤리나 행위의 원칙으로 적용하려고 인용할 때 깊은 속에서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이 구절들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라는 것을 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빌립보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구절들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장 21절에서 바울은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 계속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는 푯대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겨야 함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신의 끝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대한 바울의 말과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는 데 대한 그의 말 사이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확실히 이 표현은 단지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일종의 관용이나 염려를 처리하는 기도나 8절에 언급된 6가지 놀라운 인간적인 미덕들이 있으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실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체험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고 나서 4장에서 전적으로 윤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미덕을 언급하는 것은 확실히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은 인간의 천연적인 속성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탁월한 특성들은 손을 표현하는 장갑에 비유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장갑의 내용으로서 장갑에 꼭 맞은 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미덕들은 실제인 거룩한 속성들을 담기 위한 장갑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미덕들은 거룩한 내용인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관용과 진실함과 위엄과 같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림자들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릇이나 용기들일 뿐 내용은 아닙니다. 신성한 관용과 신성한 진실함과 신성한 위엄이 인간의 관용과 진실함과 위엄의 실제이자 본질입니다. 우리의 미덕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점령할 때까지는 빈 그릇이요 빈 장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채워서 우리를 내적으로 점령한 그때에 장갑은 살아있는 손으로 충만됩니다. 손이 없는 장갑은 공허하며 생명이 없습니다. 장갑 안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살아있다는 겉모습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갈 때 장갑은 여전히 장갑이지만 이제 그 안에는 살아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간 후에 장갑은 살아있는 표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미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덕이 그리스도로 점유되어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공허하며 참된 생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점유될 때 그것들은 실제로 채워지며 그분의 표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에 따른 생활과 그리스도의 표현인 생활과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최선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아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적 미덕들을 배양하고 개발하도록 가르치는 공자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더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미덕들을 개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인 우리에게 어떤 미덕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미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공자는 명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 속에 밝고 빛나는 미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높은 가르침은 이 명덕을 배양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미덕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덕들에 더해질 때 그 미덕들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으며 내용과 실제인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미덕들은 실제 내용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릇이자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씀에 있어서 나는 특히 청년들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할지 모릅니다. 50여 년 전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찾고 있었으나 오늘과 같은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졌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말을 얻기 위해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렀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조차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유기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장 5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 분명한 표현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는 관용이 필요하고 또한 염려를 위한 해독제가 필요함을 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 6가지 주된 면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기도하고 그 구절들을 기도로 읽으며 그것들에 관해 교통하며 그것들에 관해 서로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탐험해야 할 방대한 영역이 있고 탐구하고 체험해야 할 무진장의 풍성이 있습니다.